그 야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야망이 있으면 현실의 자잘한 문제보다는 뭔가 큰일을 꿈꾸고 이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현실의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해소되는 것 같아서 시원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부와 이 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대체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의 막 기분을 북돋워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큰 꿈에 맞추어서 이 오늘날의 현실을 갖고 가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또 모범적일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꿈만 크고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오늘날 이 사회에서 꿈을 이루기 힘듭니다. 이전과 달리 현대 사회는 무척 투명해지고 이 기준이 높아져서 자신의 엉망진창인 삶을 감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개는 야망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최대한 절제하며 차근차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사실 이 현실에 치여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그 크게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막 작은 걸로 다투고요. 막 사소한 일로 막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막 티격태격하면서 하루를 보낸 사람은 뭐썩 교만하기가 힘듭니다. 교만한다 한들 뭐 작은 교만입니다. 이 싸우는 일의 크기를 보면은 그 사람의 교만의 크기가 짐작되는데 이 보통 작은 일로 막 틱틱거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교만의 크기도 사실 그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 사소한 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인자해 보이는 사람도 이 자기가 품은 이큰 뜻에 장애물이 생길 때에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품은 이 교만의 크기 드러납니다. 정말 이 웬만한 일에는 그저 이뭐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인자하던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암초를 만나면 그 꿈만큼이나 이큰 교만이 드러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히스기야 왕은 몇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왕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마 그 다윗 다음으로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다윗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처음 왕위에 앉았을 때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 실시하지요. 아버지 선왕이 내버려 두었던 모든 우상을 싹 부숴버립니다. 뭐 아세라상부터 해서 뭐다 부숴버리는 게뭐 그치지 않고요. 그 모세의 놋뱀까지 다 부숴버립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했던 그러한 도구들도 다 우상화시키거든요. 뭐 요즘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면 이 성경책 자체를 막 우상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경책이 막이책 자체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양막 벌벌 떨고 다 부숴버립니다. 완전히 개혁시킵니다. 국가 내부의 종교개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같은 동족인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반토막 댕강 나버린 이 남유다를 정말 참 멋들어지게 재건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도 있었지요. 자신감 넘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 그 남한의 절반 크기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벨론, 이집트,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딱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상황이라 할수 있죠. 뭐 우리도 사실 땅덩이는 작은데 주변은 온통 열강 아닙니까?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바다 건너면 미국까지. 가장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아무도 대답 없네요, 그죠? 예, 제가 혼자 대답하겠습니다. 외교입니다, 외교, 그죠? 예, 땅도 작고 뭐 인구도 작은 나라가 이 군사력 이런 걸로 막 승부해 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 깨집니다. 현명한 외교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로만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도 상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단독으로 군사 행동을 한다는 것, 이 말도 안 된다는 것,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술을 병행합니다. 그의 꿈은 이집트와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국가, 우리 남한의 절반밖에 남지 않은 국가였지만 이 강대국 이집트와 바벨론의 손을 잡는다면 아수르 멸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그 야망,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그리고 민족을 위한 숭고하고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결국 이 야망은 만용에 불과했음이 드러나죠. 블레셋을 사실 무찔렀을 때만 해도 이 나머지 무언가 이 정말 이제 내 계획을 향한 탄탄대로가 시작되나 했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이렇게 함락되기 직전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성들 모두 아수르가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초라한 성만 달랑 남게 됐고 이마저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장춘몽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야망이 한낱 참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된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기세등등하고 자신감 넘치고 야망에 찼었던 히스기야.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 뭐 이제는 갈 데도 없지요. 예루살렘이 꽁꽁 포위돼버렸으니 그제서야 자기는 자기의 모든 계획과 야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누군가 그걸 그 멋있다고 하던데요. 그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그 전투에서 패한 사무라이가 이 할복 자살을 하는 것. 그 일본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이런 자살이 체계화됐는데 이 사람의 진심이 내장에 있다, 이 속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이 내장을 남에게 꺼내 보임으로써 내 진심을 증명하며 죽는 죽음이었지요. 이 자기 배를 이 한 일자로 이 끄면서 자살하게 되는데 그 뭐 이거 찌르는 것도 아픈데 옆으로 끄는 게 얼마 고통스럽습니까? 이 뒤에서 이 친구가 그 고통을 그 끝낸다고 목을 베어줘요.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사무라이의 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런 자세의 형태는요 유일하게 일본에만 있습니다. 이 섬나라에 그 갇혀 있어서 그런가 이 정말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막 할복하고 막 친구 막 목 베어주고 그걸 또 막 사무라이의 정이라고 막 이래 부르면서 막 야 죽게 세우고. 죽는 가운데도 자기 자존심 못 버리는 겁니다. 가장 교만한 형태의 죽음 아닙니까? 이런 죽음을 누군가 또 멋있다고 찬양해요. 우리 신자들은 그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죽음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과 정반대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무죄한 분이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 자기 명예 마지막에 지킬 게 자기 명예밖에 안 남았으니 그거 지키자고 그런 식으로 죽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반역입니다. 그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지금껏 내려오는 덕목이지요. 이 삼국시대 신라의 그 세속 5개 중에 하나인 그 임전무퇴 사상입니다. 싸움에 나가서는 임전하면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무퇴해야 한다. 나이 뭐 열몇 살 안 된 화랑관창 백제의 계백 장군한테 도전하러 가니 뭐 계백 장군이 뭐 상대도 안 하고 기특하게 여기고 그냥 돌려보내죠. 뭐 완전 백전 노장한테 뭐 이 열몇 살짜리가 다가오니 뭐 다시 막 꾸중 듣고 다시 갑니다. 아 임전 못 해야 되는데 네 살려줬다고 돌아왔냐? 명예롭지 않다는 거. 두 번째가 다시 왔을 때 뭐 계백 장군도 뭐 똥파리 같은 거 뭐 귀찮았겠죠.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이런 사상이 우리 사회에 일종의 덕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임전 무퇴. 덕목으로 취급됐어요. 이게 악덕이 아니라. 그러니 싸움이 나면 자기 몸 다치는 것보다 졌다는 사실, 그 사실에 막 더 분해합니다. 막 동네 시장통에서 막 아줌마들끼리 싸움이 나도 막 임전무퇴 사상으로 막 싸웁니다. 막 아줌마들끼리 막 싸움 막 붙었는데요. 누구 한 명쯤 목청이 터져야 이 싸움이 끝나겠어요. 거의. 분쟁이 난 교회를 받아요. 막 임전무퇴 정신으로 싸웁니다. 누구 한 명은 막 탁 나가떨어져야 끝이 납니다. 다들 보면 화랑 관창 같아요. 목탈환할 때까지 덤빕니다. 그 이런 점을 보면은 그 영국 사람들의 유머가 참 부러울 때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참 유머 좋아하죠. 영국에서 영어를 잘한다라는 수준이 되려면 이 유머를 이해하고 유머를 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I'm a boy, 뭐 you are a girl. 맨날 이런 경직된 영어, 예, 이런 경직된 영어를 좀 넘어가지고 아 영국인의 좀 그 유머에 좀 반응하고 또 나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아 나도 이 영어 좀 많이 늘었구나, 아 나도 좀 영어 좀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언어에도 그 유머가 참 많은 것이 영국인들입니다. 운전해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을 해도 인정 못해 사성으로 운전합니다. 내 앞에 끼들면 다 쓸어버린다. 막 보복 운전하고 막 양보 안 하고 막 1cm 막 김 한 장 차이로 막 붙입니다. 차를 막 갖다 붙이고 막. 운전해도 이 유머가 없어요. 막 인정 뭘 해도 죽지 살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몰든 파운튼 그 로타리에 막 이 차가 막혀 있었는데 제 옆쪽에서 이 끼어드는 지프차가 있었고 제 뒤쪽에 그 SUV 차가 있었습니다. 그 SUV 차가 이 차선을 바깥으로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끼어드는 이 지프하고 살짝 부딪힐 뻔한 거예요. 뭐 부딪히진 않았는데 뭐 좀 아슬아슬했지요. 그 이 제 뒤에 SUV 아저씨가 창문 내리더니 막 뭐라 뭐라 하더라고. 막 뭐 삭대질 해가면서 뭐라 하더라고. 그 이 지프차 운전자도 창문을 딱 내리더라고요.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이렇게 팔을 쭉 내밀더라고. 그러더니 엄지 착 팍. 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니 똥 굵다 그래. 니 똥 굵다. 니 잘났다 이거 아니야. 니는 욕해라 그래. 니 똥 굵다. 야, 이 얼마나 재밌던지. 그 지프차 그 아저씨 유머로 인해서 좀 짜증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다 밀려 있는데 막 자기 혼자 막 소리치고 있으면 짜증날 수 있는데 뭐 이 아저씨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밀고 있더라고. 야. 아마 그 SUV 운전자만 되게 민망해졌겠지요. 저는 참 그런 데서 이 유머를 보았습니다. 이 임전 못해 정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유머의 힘이기도 합니다. 임전 못해 유머가 없잖아요. 맨날 진지해가지고 물러서면 안 된다 막 이러 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유머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성이 포위되자 히스기야 왕 사무라이 정신으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뭐 화랑의 세속 옥에 정신으로 임전무퇴하자 결사항전하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향해서 화랑 관창처럼 막 객기 부리듯이 달려들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결단으로 과감한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왕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 정도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야망을 품고 친이집트, 친바벨론, 반아수르 외교 정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회복을 꾀했던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왕의 옷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고 슬픔과 고통과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때의 고백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히스기야 왕의 야망, 환난을 당했습니다. 징벌받았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그때의 고백,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나에게는 꿈이 있으나 그 꿈을 이룰 힘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라는 겸손의 고백이요. 항복의 선언입니다. 요즘이야 그 해산할 힘이 없어도 괜찮지. 왜? 뭐 나이 들어서 아이 나도 괜찮습니다. 뭐 수술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만삭한 이 여인이 출산할 힘이 없으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아이도 죽고 어미도 죽는 그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고백, 나의 아이,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해산해야 되는 이 어미, 즉 왕인 내 자신에 대한 처절한 그 심정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죽고 왕이 나도 죽게 생겼다라는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산모의 해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교만이었습니다. 야망에 가득 차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려니 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자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괜찮은 왕입니까? 종교개혁 완수 성공적으로 완수했고요. 블레셋을 막 처음부터 이렇게 승리하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자신의 외교적 결정이 옳다라는 이 자기 의도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 친이집트, 우리나라는 친이집트, 친바벨론, 반아수르로 가야 된다. 반바빌론 하면 안 된다. 친아수르 하면 안 된다. 이 자기 의가 있었어요. 이거 확실하다. 그런 자기 의, 결국 이 산모의 해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십니다.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자기보다 뭐 또 훨씬 예쁜 자녀들 허락해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요. 또 좋은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아내도 주시고요. 그죠? 좋은 남편도 주시고요. 아멘. 갑자기 막 얼굴이 막 경색되네. 막 공감을 못 하시네. 무엇보다 우리한테 참 소중한 그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그 꿈을 감히 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좋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주 정말 배가 터질 정도, 만삭이 될 정도로 받았는데 이것을 해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산할 힘이 없어가지고 받은 은혜랑 아예 같이 죽게 된 지경에 이런 연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거든요. 자기 의에 빠져있거든요. 내가 무슨 짓 해도 하나님 내 편이냐 행동하거든요. 그 위기가 닥치면 어떠합니까? 내 자존심이라도, 내 지킬 것도, 내 다 이렇다 그러면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자 막 이러면서 할복자살하려고 합니다. 마포대교 같은 데 뛰어내리랍니다. 임전무퇴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네 얼굴은 한번 핥히고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싸웁니다. 끝까지 겸손하지 못합니다. 빠져 죽어도 내 자존심 지켜야 합니다. 내가 굵은 배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사람 죽으면 시체 염할 때 얼굴에 화장을 해줍니다. 여자들은 그 립스틱도 발라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족 가는 가족들이 고운 얼굴 보고 작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이처럼 죽고 나서도 시체에 화장을 하면서도 이 고인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강합니다. 죄를 덮어쓰고 배옷을 입는 행동, 자기를 완전히 철저히 부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내가 자신을 부인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그 만날 때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머리도 안 감고 막 양치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막 이래 나와서 우리 한번 예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있는 태반이 그러느니 차라리 예배 안 오고 만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그런 상상을 하긴 싫습니다. 멋있게 하고 예쁘게 해서 나오십시오. 아무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항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산할 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좋은 꿈 꿉니다. 정치들은 정말 그 환상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그거 참 자녀들이 종알종알 하는 거 듣고만 있어도 행복한 그런 꿈들을 부모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이웃들은 마치 우리에게 간이라도 빼주듯이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우리는 이 미래가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좀 고되고 오늘 좀 더 피곤하더라도 미래는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가 뭐 오늘 하루 한 푼 한 푼 더 모으면 미래는 좀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꿈, 그저 세속적인 야망. 현실은 어땠습니까? 과거보다 못했죠. 포위됐습니다. 그냥 포위됐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이 4km 가량 되는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타락한 모습이지만 그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선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꿈, 이상, 우리 자녀들이 가진 꿈.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뱃속에 품고만 있고 해산할 수 없다면 결국 다 같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좋은 꿈만 가득 꾸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멋진 꿈을 품고 막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면 뭐예요? 해산할 힘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이웃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막 싹 안면 바꾸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해산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그 뱃속에 그 예쁜 아이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정치인들 공약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정책도 좋고 뭐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좋고 옛날부터 좋았어요. 문제는 이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행할 방도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북핵 문제 평화롭게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지지난주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버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 막 이번 정권을 막 비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외교라는 것이요 애초부터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잘하고 막 우리 쪽에서 막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막 서로 거짓된 이 정보를 날리고요 분위기를 조장하고 감추고 유리한 건 드러내고 불리한 건 감추면서 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독교인들은 이 가운데 역사는 영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이 지금 외교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사야 선지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라고 합니다. 외교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서민들의 어떤 그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 대대로 이 왕 옆에 있던 왕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과 호흡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왕의 측근 내에서 이 고위직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외교를 수행하고 민생을 살피며 이 선지자로서 직무를 다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앗수르 왕에게 한 영을 보내서 헛소문을 듣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오늘날도 외교할 때 헛소문 많이 퍼뜨리거든요. 막 상대방도 막 헛소문 퍼뜨리고 언론 이용해갖고 막 헛소문 비틀리고 막 우리도 막 퍼뜨리고 막 이 헛소문을 한참 주고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할 것인데 그 특이한 표현이 있죠.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이 영으로 하여금 헛소문을 믿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외교에도 이렇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민족의 관점이었고 오늘날 신자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외교관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뜻대로 외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이 외교 전쟁, 이 아수로와 이 왔다 갔다 하는 외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내가 영을 보내겠다. 아이고 막 내 기도도 아니고 뭐 내가 기도한들 뭐 하겠노,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고. 그런 생각은 이 반역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생각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라이라면 자살하고도 남을 상황이죠.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뭐 회의를 주재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힘이라도 한번 줘볼 만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끝부분이죠.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정말 참 그 멋들어진 응답 아닙니까? 이 응답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십시오. 18절 19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기도의 결과가 35절이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성전 주변에 성벽 주변에 그 18만 5천명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딱 한 문제밖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명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사를 기록한 저자도 참 특이하죠. 보통 같으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난리를 치면서 기록할 것입니다. 뭐 간밤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벼락이 내려가지고 수만 명이 막 감전이 되었다든지 뭐 도약이 터져가지고 뭐 수만 명이 죽었다든지 이 사건 자체가 놀라워서 막 써내려 갔을 텐데 성경 딱 한 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친지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쳤으면 쳤지 그 방법 논할 것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해 준 것이 중요하지 그 방법이 하나님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뭘로 처리를 했든 내가 어떤 식으로 죽였든. 하지만 우리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이 적으니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그 방법을 묻습니다. 야 하나님 내 돈 없는데요. 막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막 좀 송금해 주실 건가요? 막 은행에 막 좀 융자를 좀 튀어 주실 건가요? 막 갑자기 좀 보험금이라도 좀 타게 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께 계속 방법을 묻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데 막 얼마 만에 좀 낫게 해 주실랍니까? 막 하루 저녁에 툴툴 털게 해 주실 겁니까? 막 이 의사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저 병원에 가면 되겠습니까? 계속 방법을 묻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하시면은 그 방법은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뭐 번개가 쳐서 죽었든 뭐 독약이 터져 죽었든 뭐 죽어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방법 알려주면 하나님 제쳐주고 방법 믿을 거면서 그 방법 하나에 목매고 그 방법 하나 막 내 살 길이다 싶어가지고 막 아, 이 의사만 내 살 길이다 싶어가지고 막 목매고 막.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네립도 예언대로 됩니다. 칼에 맞아 죽을 거라 약속하셨는데 뭐 결국 그 자기 친아들이죠. 자기 친아들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래도 이 역사가들은 역사가 본연의 사명이 있어서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헤로도투스. 헤로도투스는 아마도 이 밤새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날 밤에 이 쥐떼가 무기들을 갉아먹었고 병사들은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독가스처럼 호흡기가 마비돼서 즉사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아무튼 이런 말은 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때때로 위기 상황에만 기도하는 사람들 비웃기도 하지요. 막 기도 기복 신앙이니 뭐 어쩌니 비판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참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열심이면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사실 그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식사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요. 하루 세 번. 그것도 막 바쁜 날에 막 너무 바빠갖고 막 밥 한 끼 굶으면 하루 두 번 기도해요. 밥 한 끼 굶어갖고. 하지만 그런 기도도요 참 늘 해야 합니다. 내가 아쉬운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자주 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더 해야 합니다. 기복 신앙이니 뭐니 해도요 그것도 안 하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겸손한 모습입니다. 위기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믿는지 그런 사람들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기 자존심 지키려다가 이 사무라의 길을 가게 되든가. 아니면 인정무퇴하고 있든지 막 시장 통해서 뭐 나자빠지가 있든지 막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손을 늘 빌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내 손 아니면은 일 못하지요. 내 덕에 수고 좀 들으셨지요. 하는 교만이 싹 듭니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 손을 싹 거쳐갔다 싶을 때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한 유혹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이거 형광등 잘 들어오나 보신 분 없죠? 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 있다면 누가 이거 보겠습니까? 이 어제 형광등 갈았던 사람. 아 어제 내가 갈았는데 잘 들어오고 있나? 저는 요즘도 가끔씩 이 벽에 페인트 이거 한 번씩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칠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 저기는 얼룩얼룩하네. 아 저 부분 잘못 칠했나 싶고 제가 칠했던 부분은 유심히 봅니다. 화단에 꽃 심지요. 유독 특정한 꽃만 그 보는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꽃 자기가 심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이 형광등에 관심 없어요. 뭐 이 벽에 관심 없습니다. 뭐 페인트 관심 없습니다. 아 그냥 밝구나 깨끗하구나. 아 이 화단에 꽃이 참 예쁘구나 하고 말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손만이 한번 싹 스쳐가면은 우리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내 이름 새기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요 우리 마음이 그렇는데 하나님 좀 큰 일 맡겨주시면 그 난리 나겠지요. 막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자기가 했다고 막 진짜 난리 납니다. 와 막 교회 기둥 막 한 세네 개는 이건 내 건데 막 내가 한 건데 막 난리 납니다. 막 정말 시장통 돼버립니다. 하물며 이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야망이 꺾였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 이름, 내 흔적 찾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해산할 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이념, 이상, 꿈, 제도는 많은데 이걸 실현할,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외치지만 정작 해산할 힘은 없어 보입니다. 평화를 낳아야 하는 산모나 뱃속의 평화나 같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복지, 더 좋은 의료 꿈꿉니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유지되는 것도 사실 간당간당해 보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툭하면 군축회의를 엽니다. 하지만 정작 해산할 힘은 없어 보입니다. 군축은커녕 온 지구를 날려버릴 만한 무기 개발에 이 비밀리에 착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성장을 꿈꾸지만 정작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사회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고 싶지만 정작이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말 가운데 참 제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우리가 일한다. But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은혜로 받은 좋은 것들 많이 품고 있지만 이 해산할 힘이 없는 이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해산의 축복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의가 충만하여서 좋은 것 품고 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일신상의 자존심을 챙기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찬란한 꿈을 꾸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에게는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이를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민 생활 외로우니 사람이나 사귀러 나오는 그러한 친교센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 나가게 힘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